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 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자연 계시 혹은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시편 저자의 그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4절에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언어로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신다.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 계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3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인간의 언어로 구체화할 수 없고 사람의 말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세계는 인간의 해석이나 인간의 명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세계를 이렇게 직시할 때에 어떤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바라볼 때나 이렇게 웅장한 어떤 그 산맥을 보거나 어떤 이렇게 바다를 볼 때에 우리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간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존재해온 어떤 그것을 보며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린 그것을 보며 어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위엄과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특별 계시는 이 말로 담을 수 없는 이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로 전달해 주시는 어떠한 내용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전제되고 만남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고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말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서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편은 우리가 그렇게 속하게 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 품으신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불교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수행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인생의 단계를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기라 그래서 이렇게 한 50살 될 때까지 부를 잘 축적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부를 소유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50세에서 이제 75세 이제 될 때까지는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욕망을 이제 다 실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깨달음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5세가 되면 집을 다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인도말로 산야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정한 어떤 해탈에 이르는 것이 그 어떤 인도의 철학, 인도의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수행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멋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어떤 그 굴을 다 쌓은 다음에 그 굴을 다 이렇게 이제 버리고 어떤 수행의 길로 떠나는 어떤 그런 멋진 모습.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생이 뭐 별거 없다. 그리고 이제 아집과 법집을 버려야 진정한 해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비움의 위대함, 어떤 허물을 이렇게 긍정한, 허물을 이렇게 끌어안은 어떤 그런 면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곧 드는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50세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일정한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어떤 인생의 목적이 단지 많은 것을 이루고 그 이룬 만큼 버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가? 단지 20대의 삶, 30대의 삶, 50대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병이 들어서 어떤 깨달음을 위한 수도의 과정을 겪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한 50대쯤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부를 이렇게 축적하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깨달음을 위한 어떤 여행조차도 이렇게 사치로 여겨질 만큼 급급하게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의 어떤 먹을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고민하다가 간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반론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막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 특정한 시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는 그 모든 과정들, 늙는 과정들, 병드는 과정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율법은 이제 히브리 말로 잘 아시는 것처럼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규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일컬어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이것을 해라,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규례와 명령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수백 년에 걸쳐서 좀 수천 년에 걸쳐서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같은 내용을 보면 그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외동아들이어서 굉장히 소심하고 버릇이 없었을 것 같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굉장히 서로 이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이렇게 갈등이 심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요로 보면 그 현대판 옛날판 사랑과 전쟁 같죠. 아주 그 거의 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어떤 가정사가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어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신앙의 실제가 여기라면 우리의 어떤 세상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신앙의 어떤 실제에 그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복잡하게 이를 그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삶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간극만큼 하나님의 어떤 성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신앙의 도약이 이 간극만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창세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리고 성경에 그 많은 갈등과 배반과 음모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비록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간극만큼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막막한 현실에 대한 그 유비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활한 대지 앞에서 어떻게 뾰족 솟아오른 어떤 산봉우리 앞에서 끝간데 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떤 대양 앞에서 우리는 어떤 그 막막한 느낌, 끝에 선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심정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 자연 앞에서 어떤 그 인생의 유한함을 이제 노래했던 그 옛날 어떤 그 시인들이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정철이라는 사람의 이제 관동별곡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잠깐 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나라에 참된 신선이라. 황장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 우리를 따르는가. 잠깐 동안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이게 이제 정철이 이제 그 중앙에서 어떤 그 정치 싸움을 하다가 밀려나서 이제 그 강원도, 지금의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는 어떤 이제 관리가 되었는데, 이제 한번 강원도 지역을 쭉 이제 유랑을 한 거죠. 이렇게 금강산에 가서도 이렇게 노래를 좀 짓고, 뭐 청간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속초, 지금의 어떤 속초 이런 데를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노래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딱 가서 동해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제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너 어찌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었다. 근데 황정경이라고 하는 그 도교의 경전에 읽다가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네가 벌을 받아서 여기 인간으로 내려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나랑 술이나 한잔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구절이 이어집니다. 이제 잠에서 이제 깨지요. 깨니까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그 바다 끝을 어찌 알겠는가. 그 동해 바다를 보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겠죠. 밝은 달빛이 온 세상에 비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밝은 달빛이 동해 바다, 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태평양이 이제 이렇게 비치는 걸 바라보면서 어떤 느끼는 감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어떤 인생의 어떤 허무함, 그리고 내가 원래 이렇게 쫓겨나서 살 인물이 아닌데 나는 중앙 정치에서 정치판에서 뭔가 이렇게 왕과 함께 영향,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물인데 내가 여기 이렇게 한직에 내가 이렇게 몰려나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서 자연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유럽 분들은 이제 구라파 분들은 좀 이제 우리에 비해서 이렇게 좀 허무주의적인 좀 색채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글을 보면 그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프레모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인생 연감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분도 역시 자연 앞에서 어떤 느끼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심한 강물은 하염없이 돌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가고 거대한 빙하는 표류하면서 끊임없이 정착을 하려다가 한순간에 미끄러져 어린 생명의 숲들을 지우기도 한다. 바다는 풍요로울수록 더욱 탐욕을 내며 싸우고 태양과 별과 행성들은 언제나처럼 자기 궤도를 유지하며 지구별 역시 정교한 우주의 이치대로 돌고 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니다. 반란의 씨앗에다 지능까지 높다는 그 멍청한 인간들은 항상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나머지 마구 짓밟고 파괴해 왔다. 조만간 울창한 아마존 숲과 삶이 꿈틀거리는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엔 따뜻한 인간들의 가슴까지 모조리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반응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반응과 우리 이제 조선조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이제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그 정철의 반응과 이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지요. 자연을 보면서 야, 자연은 그냥 자기 궤도처럼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인간은 어찌 이렇게 악한가를 떠올린 겁니다. 요즘 이제 후쿠시마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그 시들의 내용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지요. 이 세계를 파괴하고 마는 인간의 어떤 그 악함.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유대계 이탈리아인이었는데요. 이제 그 파시즘 정권에 이제 잡히게 되고 그 정권에서 이제 나치에게 넘기는 바람에 아우슈비치에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살아나려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려고 일부러 걸음걸이도 똑바로 걷고 비누도 없는데 일부러 막 이렇게 잘 씻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68세 되던 해에 이 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자연의 경관이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명성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어떤 죽음으로 덮쳐오는 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이러한 그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인생은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살아서 숨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덴마크 감독 중에 자꾸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라스 폰트리에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제 어둠 속의 댄서라든지 뭐 도그빌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그 굉장히 문제작들을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그 감독이 몇 년 전에 그 멜랑콜리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지구에 오게 되면서 결국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주인공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어떤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극심한 어떤 이제 우울증에 이렇게 막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어도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아, 잿더미 맛 같아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이제 대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 같아. 지구상에 있는 건 다 의미가 없어.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질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던지는 어떤 그 허무주의의 어떤 그 신념 속에서 나오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가?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지 돈을 벌고, 단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단지 내 자식이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의 운명, 종국에는 어떤 병에 고생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늙음에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서, 그리고 제 말씀을 들으시는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항상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아마 질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2세기 때의 교부인데요, 클레멘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어떤 이제 영지주의자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영혼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클레멘스는 그 당시에 이미 어떤 인도와 어떤 그 불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생이 사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모독한 자들에게 출생을 경험하신 주님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셨으며 동정녀가 죄악 가운데 그를 낳았다고 말하게 하라. 아, 이런 사악한 자들이여, 그들은 출생의 죄악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창조의 신비를 모독한다. 그러나 출생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계, 존재들, 자연들, 천사들, 권력들, 영혼들, 명령들, 율법, 복음, 하나님의 지식이 만들어졌다. 육체 없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한 신적 계획이 그것의 목적을 성취하겠는가? 확실하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그 자신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신적 원인자의 모양도 없고 비물질적인 본질을 보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육체로 오셨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제 눈이 확 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체, 정말 썩어짐에 어떤 내던져진, 허무함에 내던져진 우리의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모든 말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말씀으로 지칭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연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로 오신 이 우리의 삶, 예수로 오신 우리의 이 육체, 예수로 오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저자들은, 또 서양의 저자들은 이 자연 앞에서, 그 광막함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인생의 비극을 노래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자연 앞에서, 어떤 그 아득함 앞에서, 그 광활함 앞에서, 우리 인간과는 변함없는 어떤 그 여의람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볼 때에도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그 위상의 차이가 있는가를 여실히 경험하며 인간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찌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죄책, 어떤 자책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 앞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광활한 우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 앞에, 단지 태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단지 인생, 아무것도 없는 허무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기자는 서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극한의 어떤 지점, 세상의 끝에서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3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서,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동해바다의 어떤 한 언저리에서 정철은, 아, 인생이란 허무한 거야, 한갓 꿈 같은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이 땅에 보낸받은 사람이 아닌데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거야 라고 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다면,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러한 그 끝간데 가는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끝에 왔다, 이젠 더 이상 출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여호와여 라고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단지 어떤 이 세계 속에서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지어진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별들도, 저 태양도, 저 하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베풀어 두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양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 개인의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 세상의 끝에 자기가 서 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의 끝에 서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유다가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는 고백입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세계의 끝에 지금 예레미야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의 낙심과 고초와 재난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거기에 그렇게 계시며 이 우주 만물보다, 항상 떠있는 태양보다, 항상 떠 있는 저 구름보다, 항상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산보다 더 이전부터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9편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열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제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삶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워지는 삶 같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삶을 열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룬 다음에 그걸 딱 내던져 버려야만 사용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뛰어난 은사를 받고 어떤 우리가 뛰어난 성취를 이뤄야만 사용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출구는 보이지 않아라고 하며 막막해하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그 종갓집 간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간장을 이렇게 담궈놓고 한 1년쯤 지났다고 해서 종갓집 간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한 30년, 50년, 100년쯤은 지나야 종갓집 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은 염분은 가라앉으면서 어떤 간장의 어떤 풍미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걸 씨간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제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간장이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 지나지 않아, 몇 주 지나지 않아 다 썩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항아리에 담겨진 간장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습니다.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간장이 봄, 여름, 가을을 겪듯이 그러나 우리는 후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항아리처럼 주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간장처럼 어떤 숙성되는 시간이고 어떤 깊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하루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우리의 인생의 기한이 우리 인생의 연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를 많이 맞게 되고 눈을 맞게 되고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열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와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우리의 주름을 귀히 여기시고 연약한 병에 고생하는 우리의 이 육체를 귀히 여기시고 남들처럼 보란듯한 자리에 가지 못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요. 주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요. 우리가 보는 이 가을 하늘보다도 더 광활하시고 저 깊은 대양보다도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몸을 오늘 우리의 시간을 오늘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품고 계심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밀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